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호흡기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이번 조치는 미 보건복지부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6개 기업이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으로 인공호흡기를 빠르게 생산해 미 전역에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6천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새 3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하룻밤새 40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이 위기가 8월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7일에서 30일 사이 이 전염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러스가 8월까지 뉴욕을 괴롭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쿠모 주지사는 누구도 이 전염병을 초월할 사람이 없고 때문에 누구나 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모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하루 사이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400여 명을 넘은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9만 2천 명을 넘고 이 중 2,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전체 확진자 가운데 5만 2천여 명이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일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의 험프리스 캠프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 근로자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현재 부대 밖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캠프 험프리스와 대구 캠프 캐롤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오산기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내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외교관들에게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주재 외교관 중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러시아와 화상 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국제 유가는 3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 기준 유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0% 오른 배럴당 33달러 37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도 배럴당 27달러로 전날보다 5% 올랐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비회원국인 러시아와 함께 오는 6일 화상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상회의에는 미국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의 함장이 코로나 사태로 국방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격 해임됐습니다. 토마스 머들리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이에 성명에서 크로지어 함장이 국방부에 보낸 SOS 서한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지어 함장이 사전 협의 없이 내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지휘 계통을 벗어나 수십 명의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로지어 함장이 루즈벨트 호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크로지어 함장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승조원 5천 명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일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인들에게 지금 귀국하거나 무기한 해외에 체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윤형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배우 앤드루 잭시가 코비드-19로 세상을 떠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에 따라 보이는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틀에서 14일간의 잠복기 동안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데요.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첫날에는 대부분 열이 섭씨 38도까지 오르고 3분의 2가량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른 기침도 하게 되는데요. 5일이 지나면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옵니다. 7일째 대부분은 증상이 약해지지만 15% 정도는 더 심해지는데요. 8일째 접어들면 심한 경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9일째가 되면 폐혈증이 올 수 있고요. 12일째, 열은 내려가고 기침은 계속 나옵니다. 13일째, 회복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호전이 안 되면 사망하기까지 평균 18.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사히 이 시기를 넘기고 22일째가 되면 일반적으로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피하고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하고요. 응급전화를 걸 때는 증상과 여행 다녀온 이력을 알려야 합니다. 계속 건강 상태를 잘 살피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료시설을 방문할 땐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또 손을 자주 씻고 소독제로 전화기, 문, 손잡이, 컴퓨터 자판기 등의 표면을 청소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방 물자 생산법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길버트 오설리번이 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즐거웠는데 당연하게도 또다시 혼자가 됐다고 하네요. Alone Again 들어보시죠.
When a little while from now I'm not feeling any less soun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Climbing to the top, throw myself up in an effort to make it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sing. My God, that's good.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May as well go on. Tied it on. About to play, but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round,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pu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oubt. Talk about God in His mercy, well, if He really does exist, why did He deserv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에 합의했다고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5만 명 선을 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3일 오전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102만 명입니다. 사망자도 5만 3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지 석 달여 만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무증상자나 통계에서 누락된 환자, 사망자를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훨씬 높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감염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일 기준 확진자가 약 25만 명에 달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환자 수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확진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온 나라는 이들 3개국과 함께 독일, 중국, 프랑스, 이란 등 모두 7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3일 기준 1만 4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1일 무려 6,6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감염자 수가 4일 연속 4,000명대에 머물고 사망자 수도 다소 줄면서 급격한 변동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코로나 기세가 정점에 달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지난달 10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봉쇄령을 내리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꼭 필요한 목적 외에 6천만 이탈리아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 조처는 당초 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13일까지 열흘간 이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같은 비상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봉쇄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루 95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누적 사망자가 2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보건당국자들은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직 확진자 수는 3,000명대에 머물고 있지만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국 정부는 2일 이달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검진 역량을 10만 건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의 하루 검진 역량은 1만 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유급 휴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유급 휴가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달 5일까지 전국적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달 22일로 예정됐던 국민 투표도 연기했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연임에 관한 투표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투표였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3일 기준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3,500여 명, 사망자는 30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전국 봉쇄령을 내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봉쇄령이 연장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일 각주 총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봉쇄조처 해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모디 총리는 일시 해제가 아닌 순차적인 해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 정부는 14일까지 3주간의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서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 등은 비교적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연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집트, 알제리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이런 소식을 알리자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각각 통화했다면서 두 나라가 1일 산유량을 1천만 배럴 줄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석유 공급량 가운데 10%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산량이 1,500만 배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석유를 감산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석유 감산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빈살만 왕세자와 푸틴 대통령도 서로 통화했다면서 석유 감산이 석유 가스 산업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 세계에서 약 30억 명이 집에 머무는 가운데 세계 석유 수요는 지난 몇 주 동안 3천만 배럴, 약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유가는 지난 2002년 이래 최저 수준인 배럴당 $20 언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들과 특히 미국 셰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셰일 석유는 암석에서 추출하는 석유로 북미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은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이 심해지자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가 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원유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크게 늘인 것도 유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3월 석유 생산을 줄이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자 미국 관리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에 몹시 나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일 러시아가 석유를 증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나 OPEC 플러스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OPEC 플러스는 OPEC에 가입하지 않은 산유국들을 말합니다. 노박 장관은 또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시 협상할 수 있고 미국과도 석유 시장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박 장관은 1일 댄 브룰렛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통화하고 관련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브룰렛 장관과 통화하면서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가까운 미래에 시장을 안정시킬 협력 방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OPEC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2일 유가를 안정시키는 공평한 합의를 위해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비상회의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상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관영 SPA통신은 이번 비상회의 요청이 비상시국에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우디 정부의 확고한 노력 가운데 하나며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잘 지내는 나라들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연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미 당국이 마스크를 포함한 얼굴 가림 착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전국 봉쇄령의 필요성을 밝혔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미 전역에서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당국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카프, 목도리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얼굴 가림도 좋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관련 지침을 마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권고에 관해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얼굴을 가리는 장구를 갖출지 여부는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호하는데 마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스카프가 여러 방면에서 낫다. 훨씬 두껍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프란 목이나 머리에 두르는 천을 말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장식이나 방한용으로 사용하는데요. 당초 미 당국은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의료인용 마스크 부족 사태를 막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보다 스카프가 낫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무증상 감염 사례가 늘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해설했습니다. 방역 주무기관인 CDC는 지난달 말 무증상 감염 확산을 언급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부정적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 합동 코로나 대응 조직에 참가하고 있는 데버라 벅스 박사가 대표적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주 손 씻기 같은 근본적 감염 예방책을 대체할 수 없다고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만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벅스 박사는 말했는데요. 마스크나 스카프로 얼굴 일부를 가리더라도 눈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 위험은 똑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 대응 조직의 또 다른 방역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국적인 봉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미국 전역에 자택 대기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왜 아직도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30개 이상 주정부와 함께 수도 워싱턴 DC 등이 자택 대기령을 발효시킨 상태입니다. 식료품이나 연료 등을 구하는 생활 필수 활동 외에는 모든 주민이 집안에 머물도록 한 건데요. 나머지 지역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각 주지사들의 재량권으로 두겠다면서 전국 봉쇄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파우치 박사는 이날 연방정부 강제력과 주정부의 권한 사이의 긴장관계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전국 봉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봉쇄 주장은 일부 주지사들 사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무얼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서 당장 전국 봉쇄를 단행해야 한다고 전날 CNN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당국의 정책들을 짜집기하기보다 전국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들에게 재량권을 주겠다는 백악관 입장과 연방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의회는 연방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감독평가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짐 클레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감독하는 데 특위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효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집행 사항을 꼼꼼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소환권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면서 끝없는 초당적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2일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막대한 피해란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러시아 추문 특검과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언급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2일 아침 두 번째 검사를 받았고 첫 번째에 이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이번 검사는 1분의 전 과정이 끝나고 15분 뒤 결과가 나오는 신속한 방식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 달가량 연기돼 8월에 열리게 됐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주간으로 한 달간 연기됐습니다. 조 솔모니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경영자 CEO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솔모니스 CEO는 하지만 8월 17일 주간에 시작된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함과 동시에 역사적이고도 중대한 행사를 진행할 주최 도시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 전당대회는 정당 최대 축제이자 당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로 간주됩니다. 또 전당대회에서는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통 나흘 동안 치러지는데 민주당은 오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결국 8월 17일에 시작되는 주로 일정을 한 달가량 미룬 겁니다. 앞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될지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8월로 연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앞서 각 주는 코커스, 즉 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일반 유권자 투표 등 예비선거를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예비선거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뉴욕과 오하이오, 메릴랜드 등 여러 주가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당초 3월 또는 4월이었던 예비 경선 일정을 6월로 연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6월에 예비 경선을 치르는 주가 10여 개에 달하게 됐는데요. 일각에선 7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대기령 등이 내려지면서 대규모 유세와 같은 전통적인 선거운동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원이나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매일 진행하는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대선운동의 일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 자택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만큼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경선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에게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전국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데 전당대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발표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예정대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측은 전당대회 일정을 예정대로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로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공화당의 일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데니얼 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치를 재원도 마련했고 행사를 진행할 요원들도 이미 뽑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과하게 달렸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이었습니다.
올해 11월 7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 자금 10번째 시간으로 실제 대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Many of the ads are funded by groups unaffiliated with the political parties, many with anonymous donors.
미국 비영리 조직인 대응 정치 센터 CRP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비용을 약 24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고 기록이 아닙니다. CRP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26억 달러, 그리고 2008년 대선에서는 28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CRP 집계를 보면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약 4억 달러,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약 7억 7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힐러리 후보보다 적은 돈을 쓰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후보가 가성비가 훨씬 좋았습니다. 원래 이에 대선 비용은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언론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집중적으로 다룬 덕에 트럼프 진영이 쓴 돈이 줄어들면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And you've made me a better president. And with your stories and your strong
민주당 소속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및 롬니 후보가 맞붙은 2012년 대선도 무척 돈이 많이 든 선거였습니다. 당시 재선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 진영은 약 11억 달러를 썼고 롬니 후보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리고 롬니 후보를 지원하는 보수 정치행동위원회 등도 비슷한 돈을 썼습니다. 양측이 합해서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쓴 셈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and they have spoken clearly. Win this election. I'll leave that to others to determine.
2008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바락 오바마 후보가 7억 3천만 달러, 그리고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가 약 3억 3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당시 오바마 후보는 맥케인 후보보다 배나 많은 돈을 썼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And it is that way because of a ruling last year by the U.S. Supreme Court. The justices overturned.
미국에서 대선 비용이 최근 급증한 계기는 지난 2010년 연방 대법원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슈퍼팩이 후보 캠프와 직접 관련만 없으면 독자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격하는데 무제한으로 돈을 모아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d some Americans are angry enough to protest at the Supreme Court.
이번 2020년 대선에서도 막대한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크로스 스크린 미디어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 대선 관련 비용을 약 27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대선 본선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민주당 경선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 자금 10번째 시간으로 실제 선거 비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하늘도 평생 푸를 거라고 하는데요.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I lo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방 물자 생산법을 전격 발동시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인데요.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 시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의료 물자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국방 물자 생산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국방 물자 생산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GM이 인공호흡기를 만들도록 조치했다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GM은 자동차 제조회사인데요. 자동차 회사의 의료 장비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GM이 폐쇄한 오하이오주 공장이나 다른 공장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의 의미인 영문 대문자로 인공호흡기 생산을 곧바로 시작하라고 덧붙였는데요. GM 측은 이날 즉시 인공호흡기 만 개를 4월 중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포드도 곧바로 인공호흡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도 앞서 의료장비 생산 의향을 공표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입법 계기.
GM 등이 의료물자를 만들도록 한 국방물자 생산법은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을 특정 물품 생산에 적용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발효되는데요. 이후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째, 연방정부가 관련 원자재 수급 상황과 가격 등을 통제하고, 둘째, 관련 제품 생산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는 한편, 셋째, 완성품들을 정부가 필요 분야에 일괄 공급하는 건데요. 이 법이 제정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지난 1950년 9월, 한반도로 전투 관련 물자를 투입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50차례 이상 관련 법규가 시행됐는데요. 군사적 위기 외에 각종 재난, 연방정부 셧다운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즉 국내외적 비상사태에 따라 특정 품목의 생산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을 때 군당국과 민간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집행주체는 국방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 적용의 역사.
국방물자 생산법은 1950년대 알루미늄과 티타늄 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들 분야는 당시 군수물자 생산뿐 아니라 공업 전반의 핵심이었는데요. 국방부가 해당 산업에 자본과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생산을 촉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신기술 개발 분야에도 국방물자 생산법이 적용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을 다시 시행했는데요. 외국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급을 통제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첩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망설였다고 인터넷 매체 복스 등이 전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 효과가 통제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중 보건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 회복돼야 경제도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관련 법규 적용을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의회의 역할.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되지만 의회가 일부 감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 산업 분야의 임금이나 상품 가격을 통제하려면 의회의 합동 결의안을 동반해야 되는데요. 관련 업계의 대출이나 대출 보증 금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역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이런 의회 감독 기능이 유예될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미군 당국의 민간 지원.
미군 당국은 이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에 민간 부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 보호 중심의 사태 대응 목표에서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요 군사시설과 물자들을 민간 보건당국에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병원선 두 척을 현장 지원 임무에 투입시켰는데요.
엇갈리는 반응.
이번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적극적인 대응이었다는 긍정 여론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상당히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직후 내가 대통령이었더라도 같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NBC 뉴스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소호흡기 등뿐 아니라 마스크와 가운 등에 대해서도 국방물자생산법 적용 범위를 넓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시에 전시법을 적용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냉전시대 적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제정한 이 법규를 동원하지 않아도 관련 물자 수급을 촉진할 대안이 있다고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해 지도력과 추진력을 무리하게 부각시키려 한다고 보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입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총선을 거듭한 이스라엘에서 극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청백당의 간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의장에 선출됐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합의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 리쿠드당과 제1야당이 연합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한 건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갖가지 비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전국의 열쇠는 간츠 대표가 쥐고 있다는 관측이 중론입니다. 간츠 대표는 군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하마스와의 전쟁을 지휘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적 인기를 얻었는데요. 군인 시절 쌓아온 강직한 인상과 함께 70대인 네타냐후 총리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음과 참신성도 강점이었습니다. 주요 정책의 중도 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간츠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츠 대표는 외치에서 협상을 강조하고 내치에서는 실용을 추구하는데요. 강경 보수파인 네타냐후 총리와의 대립점이 분명한 겁니다.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은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 주장에도 선을 그어왔습니다. 간츠 대표는 1959년 이스라엘 중부 지중해안의 크파르 아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헝가리 출신으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였는데요. 아버지는 루마니아에서 팔레스타인에 불법 진입하려던 혐의로 영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들인 간츠 대표는 18살 때인 1977년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장교가 되고 주요 부대 지휘관을 거쳤는데요. 공수부대 전력 중심으로 편성된 제35여단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이 부대는 1950년대부터 특수작전을 수행해온 곳인데요. 간츠 대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미 육군 특전사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에 돌아갔습니다. 이후 간츠 대표 소속 부대는 제1차 레바논 전쟁을 필두로 주변국과의 무력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요. 간츠 대표는 군인으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지적인 면모도 인정받았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학위를 받고 하이파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땄는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주재 국방 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내 미국의 최대 동맹인 이스라엘의 제1야당 지도자이자 국회의장이 된 건데요. 간츠 국회의장과 네타냐후 총리가 함께 출범시킨 이스라엘 연합정부가 과연 국내 정치의 안정을 되찾고 중동 정세를 주도해 나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베니 간츠, 이스라엘 청백당 대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하이 guys,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영화 나는 부정한다, Denial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 평생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온 데보라 교수. 어느 날 갑자기 데보라가 가르치는 역사학 수업에 찾아와 유대인 대학살의 증거를 대라며 데이비드는 데보라를 공격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et yourself lawyered up 들어보겠습니다.
And I've got $1,000 to give anyone who can show me a document that proves the Holocaust.
I will not debate you, not here, not now, not
because
ever.
Because you're God. Well,
what did you say about him?
I think I called him a liar and a falsifier of history.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Get yourself lawyered up. 오늘의 표현입니다. Lawyer up. Lawyer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변호사죠. 그럼 lawyer up 하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Lawyer up means find a lawyer to represent you. Lawyer up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다, 변호사를 선임해라. 즉, 법적 공방을 앞둔 것 같은 사람에게 충고로 쓰이는 말입니다. Lawyer up. He's lawyering up to protect himself.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중이야. Get yourself lawyered up.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 데이비드는 언쟁을 하던 중 트집을 잡으며 데보라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그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법정 싸움은 데보라가 홀로코스트가 정말 일어난 일이었다는 증거까지 대하는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Get yourself lawyer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nd I've got $1,000 to give anyone who can show me a document that proves the Holocaust.
I will not debate you, not here, not now, not
because
ever.
Because you're God. Well,
what did you say about him?
I think I called him a liar and a falsifier of history.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오늘의 표현은 lawyer up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우고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끝으로 아침까지 어두운 밤을 버텨나갔다면 우린 승리한 게 아니냐고 노래하는 Whitney Houston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gain, we can take the night in.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